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이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우리 주보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를 한번 확인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한 16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고 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정말 꽉 잡아가지고 그 다윗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좀 생각이 들잖아요. 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때로는 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것, 그냥 나를 갖다 그냥 손을 꽉 잡든지, 아니면 정말 내 목을 꽉 잡든지 해가지고 그냥 끌고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멘 하셨어요? 그쵸?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 순간. 그런데 또 우리가,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그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했지만, 좀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의 그 나라, 지금 너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씨라는 표현을 했어요. 너의 혈통,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성전을,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특별히 왕위를, 왕권을 계속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나 개인한테 집중하게 되다 보면은, 막그 나라가 전쟁에 휩쓸리고, 막 어떠한 그 기근, 막 왕이 잘못하는 과정 가운데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자꾸 그들에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경을, 다윗의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다윗의 그 왕이, 다윗의 그 후손들의 그 왕위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민족들을 위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그 나라는 결코 유대인만을 위한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상징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예루살렘을 이야기해요. 그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 이 성전을 드리는 봉헌식이라고 하죠. 봉헌, 헌당 뭐 할 때에 기도를 해요. 저는 그 솔로몬의 그 기도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되게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정말 가끔 그냥 그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할까라는 답답함이 있을 때에 그 솔로몬의 그 기도를 읽어요. 정말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를 고백하는 줄 아세요? 열왕기상 8장 60절에 보면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자, 이 솔로몬이 한 이 기도는 약간 무슨 이기적인 유대인들만을 위한 뭐 그러한 기도일 것 같아요?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가짜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그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바로 그러한 곳, 그러한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모든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의 왕이 되지만 그것은 결코 유대인만을 위한, 유대인만을 특별하게, 유대인만이 정말 영원한 어떤 선택된 민족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다윗도 다윗이지만 솔로몬의 나라는 엄청난 영토의 확장을 경험합니다. 솔로몬의 나라의 그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부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솔로몬이 막 잘 될 때, 솔로몬의 나라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바로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의 사후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둘로 쪼개져요. 둘로 쪼개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해요. 선택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철저해야 돼요. 그런데 이 철저하다는 것이 뭐냐면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랬어요. 솔로몬의 하는 행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결코 적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던 솔로몬이 나라가 커지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유아 제철을 유아로서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이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만나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적으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솔로몬의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마음이 떠난 거예요. 우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일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아들이 책임질 일이지.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언약과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이런 약속만을 이야기할 때는 좀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만 듣기 좋게 그냥.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이에요. 여러분, 계약서에 사인합니다. 이거 효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쪽 다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계약한 것, 언약한 것,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핑계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계약에 대해서 신실해요. 동시에 그 계약의 대상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거예요. 이게 계약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뭐 정말 다들 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완공된 성공을 성전을 봤을 때 기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기뻐하시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뭐 예상할 수는 없죠.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추측할 수는 있어요. 감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어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그 성전, 다윗과 솔로몬이 엄청난 재물을 들여가지고 어렵게 그리고 정말 정성스럽게 그 만들어진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6절에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정말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지만,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냐면, 내 말을 지키지 않냐면 내가 이 땅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땅에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 성전도 내가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사람들이 비웃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정말 높을지라도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수근수근거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할 때, 이 땅을 막 정복하며 들어올 때 가나안 족속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이 땅이 다른 나라들에게 빼앗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때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랬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물어볼 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며 섬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땅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무엇을 옛날에 했었으니까, 어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자기 만족하고 또 지금 내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신약, 구약,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이게 다 계약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의예요. 동시에 우리는 공의도 이야기하고 정의도 얘기하면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인데,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은혜의 은혜, 긍휼,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처음으로 결정한 내용이 뭐였냐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윗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열왕기상 1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게 잘못되었을 때,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에, 우리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대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매를 대는 이유, 채찍을 대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남이면 신경 안 써요. 남이면 아파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좀 불쌍히 여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이 내 아들일 때, 내 딸일 때, 내 가족일 때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채찍을 내리시는데, 매를 대시는데 그 채찍은 매는 아들을 향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아들이라는 그 표현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한 명 한 명이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형식적인 것은 뭡니까? 행위는 뭐예요? 제사예요.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해요. 이 재물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죄, 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너무나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재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보면 그 개인을 위한 희생제사도 중요하지만 대제사장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결코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런 거 있다. 예루살렘도 뭐 유대인들이 몰려 사는 곳이 있고 모슬렘들이 있고 뭐 이렇게 뭐 기독교 공동체가 있고 이렇게 구별돼 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는 공동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거주지로 인정받은 곳은 딱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제 안식일에 이제 시작되기 전에 아주 보수적인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가게 문 닫으라고 그러고 막 뭐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너 뭐 하냐고 해서 막 솔침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같이 지키는 거예요. 같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모세의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잘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건 나 이렇게 못 지켜서 어떡하지? 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못 지키는데 나 어떡하지? 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세의 율법으로는 죄를 깨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지키지도 못할 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율법이, 왜 성경이 소망입니까? 절망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불명한 절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그 나라가 왜 좋은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막 그것을 욕심을 내면 낼수록, 내가 정말 가고 싶으면, 가고 싶으면 할수록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유다가 멸망해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정말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멸망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멸망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더 성전에 열심히 모이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멸망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 성전에 개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요시아예요. 성전을 수리할 때에 율법책이 발견되고 사람들이 그 율법책을 듣게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아니, 그건 그동안에는 성전이 있었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책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여호사밧 때가 마지막으로 율법이 사람들에게 들려졌대요. 여호사밧 때. 그러고 이제 요시야 때에 이 율법책이 다시 발견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이 시간이 여호사밧과 요시야의 그 사이가 몇 년인지 아세요? 250년에서 300년이에요. 250년에서 300년,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열심히 성전에서 제사는 드려지고 있는데 성전의 제사가 끊어진 건 아니에요. 성전에서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려지게 됐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소홀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서기관들이 읽어줘야 되니까 시간도 없는데, 일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제사 드리고 가야지. 그런 거예요. 말씀 없이 열심히 제사, 희생만, 제사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그 제사,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 바벨론의 그 침략을 당하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는 얼마나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렸겠어요?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 성경에 있어서 에스라가 정말 중요해요. 에스라가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시 회복시킨 중요한 선지자예요. 근데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들이,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구약 성경, 율법을 다시 다 모았겠어요? 깨달은 거죠. 망하고 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율법을,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안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킨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에게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셔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들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 뜻을 그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건 맞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의 문제로 저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할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집에 그 모든 문제를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책임지잖아요.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우리 아버지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막 했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막 그래요? 그런 자녀 거의 없어요. 원망하고 왜 이러냐고 막 그래요. 얼마나 불평 많이 합니까? 그냥 좀 컸다고 그냥 아주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말도 그냥 하고 막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아버지들 그 애들 포기합니까? 그래, 네 살 길 네가 찾아라 하면서 뭐 중학생 애들, 고등학생 애들 그냥 다 그냥 나가라고 그래, 나간다 그러면? 안 그래요. 못합니다. 왜 그래요? 내 아이니까, 내 자녀니까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아버지들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건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철이 없고 이 아버지의 뜻을, 어머니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또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가 물질적인 것, 때로는 어떠한 경제적인 것, 또 어때는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떠한 그 지위의 어떤 높음이 없기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가 온전히 책임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신앙,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가 기도할 때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때가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동일하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책임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